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 이제 6절의 말씀처럼 근심이 가득하도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보게 될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의 어떤 깊은 의미를 보기 전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실족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하게 쓰이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실족한다, 주님을 부인한다, 아니면 죄를 짓는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도태될 수 있다, 아니면 너희가 이 복음, 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실족입니다. 이런 실족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쓴다는 거죠. 정말 이 말을 제대로 담고 있으면 이런 실족을 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도태되지 않을 것이고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 요 구절이 사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의 배경이 있고 역사에 또한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배경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여기 광야길 가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과 접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방과 이방 사람들과 앞서서 타락한 사람들의 사실은 이제 지도자들이 먼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여자들과 음행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음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수령이 일단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령들이 먼저 앞서서 이런 어떤 음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뭐 이런 아주 좀 너무 예민한 살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런 어떤 적막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행위를 가지고 속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제사했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덮게 하는 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율법 해석에 대한 부분에 이 민수기 25장의 해석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 특별히 이방신들에게 절하거나 이방 사람들에게 아예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악인들을 죽이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덮게 하는 제사 지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요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요때 들어왔는데 이게 성경의 배경이라면 역사의 배경은 어디 있냐면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요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시리아의 안티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의 어떤 제우스 신을 모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막 강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마카비 형제들의 아버지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서 이 시리아 군인들과 유대인 변절자들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저항 운동을 일으키죠. 그때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또 우상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에 변절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성경의 배경과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극렬한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열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열혈당. 그 열혈당 안에는 이제 가룟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바울도 열혈당 당원이었다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갈라디아 1장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 1장의 13절에 보시면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라고 하는 요 구절이 있습니다. 심히 박해하여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열혈당 당원들을 표시하는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열혈당 당원들이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이제 표현하는 그 단어를 여기 썼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해석할 때 박해다, 핍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지만 원래 이 주의 원어는 열흘당 당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행동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썼다는 거죠. 빌립보 3장에도 보시면 빌립보 3장에도 6절에 보시면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단어도 젤롯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페이른하고 성경의 비느하스 사건과 역사의 마카비 혁명을 이어받아서 이 열혈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악인들, 즉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이 복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는 그 악인들을 죽이는 것은 마치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특별히 열흘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열흘당 당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슬람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부르지만 메시아란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의 어떤 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성경으로 삼는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단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덮게 하는 제사 지낸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얘기지만 실상의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생활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그 출교의 가장 큰 의미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출교를 당했을 때 사실은 생활도 문제지만은 아주 큰 어떤 영적인 타격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아니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러니까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00%란 얘기죠.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제 그 얘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지? 지금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부흥을 얻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예수를 믿어서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고 더 강해지고 예수를 믿어서 남들보다 더 영향을 끼치고 남들 위에 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름을 날리고 전부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한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딱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되었는데 한 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될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근심이 많았습니다. 아, 죽겠구나. 근심이 많았지만 실제로 복음이 더 정확하게 계시가 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주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 때문에 근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죽음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첫 순교를 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그 첫 순교를 당하고 이제 자기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잠을 잘 정도의 인물이 되어졌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저 세상 끝머리에 있는 것 같다. 항상 내 자신을 저 죽음에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이런 일을 넘어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다 보니까 눈앞에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도피하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복음 때문에 죽음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룟 유다를 빼고 예수님의 친실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전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목숨까지 거는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순교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까지 왔다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주장하기를 우리나라까지 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까지 왔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증거 여러 가지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 도마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뭐 가야시되고 뭐 그때 문화를 보면 너무 기독교적인 문화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뭐 동지 파죽, 뭐 파죽 먹고 뭐 문에 바르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쭉 하고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아리랑 얘기하잖아요. 아리랑. 아리랑의 출처를 몰라요. 출처를 몰라요. 아리랑. 어떤 분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알이랑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이 뭐냐? 엘. 하나님이랑.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임마누엘이죠. 아리랑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도 막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인생이냐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는 우리가 죽게 됐다. 이 말 때문에 너무나 근심하게 됐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이들은 영혼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깨닫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깨달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알고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매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넘어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실상은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 실제로 그들에게 체험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처럼 정말로 복음이 계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말이라고 얘기할 때 참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이러면 좋을 것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처럼 예수 믿어서 너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괜찮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막 이렇게 대부분 위로받고 있잖아요. 실상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해지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힘을 얻고 예수 믿고 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위로받고 이 정도 수준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을 만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죽을 줄 아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죽었던 그 사도들은 계시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의 문 또는 기둥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큰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또 그 동일한 죽음이 어떤 죽음은 너무 무가치한 죽음이 있고 어떤 죽음은 하늘나라에서 성전의 기둥이 될 정도로 문에 기록될 정도의 이름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셨고 그 역사적인 배경,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먼저 훑어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깊은 계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죽음은 근심거리가 아니며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났고 그리고 오히려 죽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달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상 대명령, 영원한 이 언약을 이루어낼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올인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구슬이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아무나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니까 못 오겠구나. 정말로 복음에 계시된지 아니면 그냥 쉽게 발들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을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주께서 계속 끌어올리시겠다. 더 이상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고 편해지려고 예수 믿고 막 시원해지려고 그런 인생은 없어질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 이때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로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구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러저러한 문을 계속 여시고 있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제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계속 됩니다. 우리의 어떤 뭐 노력으로나 아니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런 수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점점 더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온건각처 특별히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있는 곳에서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나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올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제자들의 이 변화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와 세계가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변화되었던 그런 제자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종들로 하여금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신도교 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고 또 그런 은혜 누리기를 소원한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복음 가득한 교회와 당대의 세계복음화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